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며 북한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너무 늦지 않았다면서 분명하게 말하면 미국에는 시한이 없고 목표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 등에 대해 중대한 도발이라며 그런 행위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산 미사일 구매를 이유로 미국이 터키를 제재하면 자국 내 미군 공군기지 두 곳을 폐쇄할 것이라고 어제 위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한 TV 방송과의 회견에서 필요하면 터키 남서부에 있는 인질릴리크와 퀴레직 공군기지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질릴리크 기지는 미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공습할 때 이용하며 퀴레직 기지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블릭부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도 지난주 자국 내 공군기지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 체제 도입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인 4명을 소환해야 한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어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마이크 더피 부국장을 소환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탄핵 조사를 진행했던 하원이 이미 이들을 소환했었지만 이들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대표는 증인 소환 없이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할 뜻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코넬 대표 측은 탄핵 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맥코넬 대표가 슈머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은 법률적인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친 뒤에 진행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현재 양측은 각자 법률적 심의와 번역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을 마친 뒤에 양측은 협정에 서명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4일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새 무역협정에 근거해 자국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헤수스 세야데 멕시코 외무부 차관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 법률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언론은 세야데 차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지난 10일 기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수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된 이행 법안에는 멕시코 노동개혁을 지켜볼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이 미군 병력 약 4,0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간 정부 소식통은 어제 VOA에 철수가 앞으로 석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4,000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대통령실은 미군 철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OA의 미군 4,000명 철수는 이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약 13,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이제 일을 끝내자며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중대시험 발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무역 규모 차이가 40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대수명 격차도 1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에 만남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일을 끝내자며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비핵화 합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이제 일을 할 시간이고 이 일을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며 공개적인 만남 제의에 북한 측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서울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이날 한국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뒤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 형식으로 북한 측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대로 협상에서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여러 방안들과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은 미북 양쪽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미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다며 거듭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마감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absolutely clear.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deadline. We have a goal to fulfill the commitments the two leaders made.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마감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만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년은 길었고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측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담화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조가 상당히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불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담화 내용은 미북 양측이 평양과 뉴욕, 워싱턴, 싱가포르, 스톡홀름,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 한 협의의 내용이나 정신 가운데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최근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도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재개하면 현재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본부장과의 회동에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35분간 미북 협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별도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북한과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비건 대표의 대화제에 응할 경우 양측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추가 중대시험 발표에 대해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BOA에 우리는 북한의 시험 관련 보도를 봤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시험들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의 중대한 시험에 이어 6일만으로 북한은 어떤 시험을 한 것인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로켓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엔진 성능 시험이 시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있는 길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가 실패하면 미군이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진전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외교적, 정치적 합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trying right hard right now at State Department is to get them back to the table because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a diplomatic political agreement, if you will.
에스퍼 장관은 13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국무부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하며 아무도 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얼마 동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여함으로써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됐고 북한과 관여했던 기간 북한은 이 두 가지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During that time we've had to suspension those two things. Things that they need to do in order to have a capability that would directly threaten our homeland.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이어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have to prepare for that. I have to work closely with our ROC, Republic of Korea partners to ensure we're ready to deter conflict and if that fails, to win.
한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갈등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외교관들이 협상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북한 문제는 곧 시험에 놓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 tested here soon, tested in the sense of this next stage, trying to get them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hopefully not back on the other path.
북한과의 다음 단계와 관련해 시험에 놓여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론하면서 이들 불량 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Can't be any free riders. There can't be any discount plans. We're all in this together.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총 생산의 3.4%를 미국과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방위를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국내 총 생산의 1% 혹은 이보다 적은 금액만을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전 세계 50개 나라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행동이 주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hing to gain by their behavior. How is their behavior helping the life of North Korean citizens? Not at all.
케인 의원은 VOA에 북한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미국의 새로운 해결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은 이런 행동으로 얻을 것도 하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 정권이 직면할 도전은 주민 수요보다 국제 도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김정은과 주민들의 거대한 문제라며 북한 정권이 당면할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ltimately, that's going to be the challenge the regime is going to face is that massive problems with the North Korean citizenry.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직면할 위협은 북한이 미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보다 훨씬 크며 북한 정권은 어리석은 행동을 단념할 만큼 경제 상황의 개선을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은 국내용이라며 미국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ose deadlines are for domestic consumption in North Korea, but they're not. Really relevant to how decisions are being made in Washington.
루비오 의원은 결국 미국의 정책은 지속된다며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계속 나서는 식으로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our policy continues. Sanctions are continue to be in place, and they're international in scope. So I think our response would be to continue to try to.
루비오 의원은 특히 북한이 만약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가능한 미국의 대응책 중 하나는 결국 미 본토와 영내 동맹국들을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필요성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언짢아야 할 일이지만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one of the probable responses ultimately is going to be the need to position defenses against missiles, both again for the main.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들은 놀랍지 않다며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I'm not surprised. I never, at the end of the day, I don't believe Kim Jong-un will ever voluntarily denuclearize. So. I was hoping I was wrong.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이 소득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셈법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것도 바꿔선 안 되며 셈법을 바꿔야 하는 쪽은 이미 비핵화 약속을 한 북한이라는 주장입니다.
The only actor who i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not broken the law. The United States.
가드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says that maximum pressure doctrine is still being applied, but clearly China has lessened their.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강도를 낮췄고 대북 교역도 완화했다며 자신의 새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국은 대북 제재 회피 혹은 대북 무역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도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를 풀고 싶으면 미국의 탄핵 사태가 종결된 이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전략적 도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날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RC-135 등 특수정찰기를 통해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파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곧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0분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넷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며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며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며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평양의 거듭된 담화와 방사포 발사에도 미국이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자 대미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이라고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11월 달부터 북한에서 나오는 성명은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회방놓겠다 하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가짐으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성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북한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도 공식적으로 해제할 공산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107,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노동당 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소집했습니다. 북한은 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함으로써 이제 자의적 핵무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천명하는 것이 김정은이 말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문제는 현 시점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됐다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혐의로 탄핵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 하원은 이미 탄핵 조사를 마치고 10일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 소추안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탄핵안은 내년 초 상원으로 넘어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탄핵 심판이 벌어집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내년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또다시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할 경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탈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He has to be very careful now about these Republican senators.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진정 트럼프 대통령과 그랜드 바게닝, 즉 통 큰 협상을 하고 싶으면 탄핵 국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can wait till after the impeachment situation is over,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Donald Trump would have a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자신이 만난 백악관 고위 당국자로부터 만일 북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도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So I don't want to sort of give away any off the record sort of conversations. But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같은 금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은 2017년에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고 탄핵 사태가 종결된 이후 협상을 할 경우 미국은 영변핵설 폐기를 대가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owing the North Koreans to export some things right now that are under sanction, I would say that would probably be coal.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발목을 잡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비핵화와 제재 완화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워싱턴 정치권의 초점은 북한 핵 문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의회 증언에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핵합의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워싱턴의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Would you have Michael Cohen, Donald Trump's former attorney, testifying in front of Congress?
현재 미국과 북한은 강대강 구도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대미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계산법을 바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대북 경고와 군사적 대비 그리고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핵 문제는 탄핵이라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경직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북 관계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사거리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요건을 모두 갖췄거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의 주요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사거리,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 소형화 부문에서 모두 필요 요건을 넘어 미 본토 전역에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 서해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움직임을 포착해 크게 주목받은 루이스 소장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2017년 화성 14, 15형 발사를 통해 이미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the Hwasong 15, well actually the Hwasong 14, which was tested in the summer of 2017, could reach much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Hwasong 15 is large enough that it could deliver a nuclear weapon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특히 크기가 커진 화성 15형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 전역 어디로든 충분히 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도 북한 미사일 사거리만큼은 이미 미국 본토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ICBM 영역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다다르는 순간 정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it almost doesn't matter if that even if it doesn't hit a city, North Korean missile hitting anywhere in the U.S. is enough of a threat for their deterrent to be credible.
루이스 소장은 워싱턴 D.C.를 겨냥한 200kW 위력의 수소폭탄이 빗맞아 북부 버지니아를 때린다면 이 역시 미국의 매우 나쁜 결과라면서 정확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If we're talking about a thermonuclear weapon, something that's say 200 kilotons, if they launch that at Washington D.C. and it hits Northern Virginia, that's still a really bad outcome.
로이스 소장은 기술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에 대해서도 이미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Yeah, that's a good goofy thing people keep talking about. There's never been a country that's been able to build an ICBM that hasn't been able to build a reentry vehicle. I think people have a political agenda when they say that because they don't want to accep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CBM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한 전례는 없으며 재진입 기술 여부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인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온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15일 BOA에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ICBM급인 화성 14, 15형 미사일 모두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certainly mastered it with every IRBM missile that they had fired, including the Musudan and the Hwasong-12, right? Both those missiles are IRBMs that both hit Guam. So it's not like they were taking a huge step forward.
무수단, 화성 12형 미사일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이미 증명한 북한이 ICBM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측이 엇갈렸지만 이미 6차례 핵실험과 화성 14, 15형 등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시행한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지난달 29일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규모 6차 핵실험 이전에 ICBM 탑재용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Put this big test aside, but I think the other ones also they point to the direction that by now they have fairly good understanding how to have a nuclear device which fits to the ICBM.
하지만 아직 넘지 못한 장애물도 뚜렷합니다.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체 연료 개발 여부와 ICBM 미사일 수량을 한계로 꼽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뤄진 중대 시험이 향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지난 7일 시험만큼은 액체 연료 연소 시험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learly they're doing some tests associated with a liquid fuel rocket of some kind. What kind of rocket isn't clear. Whether the tests are what you might call pathfinder tests.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액체 연료 로켓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로켓이 미사일인지 우주 발사체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의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며 이를 운용상의 큰 결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발사에 앞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 내내 상대방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They have these ICBMs. They seem to work, and they are liquid fueled. Liquid fueled missiles have some big operational drawbacks. They have to be fueled prior to launch. It requires many hours of preparation. All the time through which you're quite vulnerable.
반면 고체 연료는 ICBM에 미리 장착해 놓고 발사 결정 뒤 수분 내에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 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고 윌리엄스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ICBM을 예비해놓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맥도웰 박사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중국, 러시아의 공격과 다른 점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의 차이라며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 attack and say a Russian or Chinese attack on the US is that although North Korea has many missiles, I don't think it has many of the long-range missiles.
억지력은 발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만 끝내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불과 몇 개의 미사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에 맞춰 로켓 발사를 실제로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를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의 위성 발사로 포장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ICBM에 비해 정교함이 크게 떨어진다며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유예 연장에 계속 집중하되 또 한 번의 은하 로켓 발사에는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s far less sophisticated than their ICBM. So I think we should keep our eye on our goal, which is extending the moratorium on ICBM launches. And if they launch another UNHA, I don't care.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수차례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맞서온 건 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에 그대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김철주 사범대 철학부 강좌장 정기풍 교수는 지난 2012년 4월 13일 평양의 외교단 회관에서 주체 조선 100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은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날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절대 무기화될 수 없는 평화적 목적임을 거듭 주장했지만 내부에선 위성 운반체가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현장이 당시 방북 취재 중이던 BOE의 녹취에 담겼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로켓 분리와 재점화 단계를 반복하는 전 과정과 로켓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복잡한 기술이 겹친다며 위성은 지구 궤도를 따라 그대로 돌지만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다른 궤도를 비행한 뒤 지상의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점만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사이로 단축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5달까지 걸렸던 절차가 올여름 한 달로 줄어든 데 이어 더욱 빨라진 겁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 대표부는 13일 B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제 구호단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하는 특정 품목을 북한에 보내는 데 필요한 제재위의 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의 허락이 떨어진 건 해를 넘긴 1월로 5달이 소요됐고 올해 초까지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계 기아 원조와 컨선 월드와이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석 달 정도가 지난 올해 2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구호단체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이 제약을 받는다며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7일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과 승인 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상황 개선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17-18 Sanction Committee's Adoption of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7 in August 2018,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necessary to facilitate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DPRK, as well as the improvements in rates and timelines of exemptions approvals. Addressing
the humanitarian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입니다.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 인구기금 등 6개 기관 모두 한 달 안에 면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5개월이 걸렸던 유니세프의 4월 신청은 8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 7월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보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은 평균 99일로 석 달에서 넉 달 사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구호단체들은 안보리 차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단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13일 BOA에 미국 관리로부터 평균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5일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스퍼 지부장은 이런 변화가 환영할 만한 개선이라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미국 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예정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허가하는 비자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표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스트리아 영토에 25명 미만의 북한 국적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들은 모두 오스트리아 거주 중 노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들이 노동자 송환에 해당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로 안보리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47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시한 내에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표트르 일리체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해외 노동자 송환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ork to be done on enforcement. There's a major event on the 22nd of December where every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자 송환 규모를 공개한 10여 개 나라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 안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금지한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의 미국 신병 인도가 승인됐습니다. 돈 세탁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북한인이 될 전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3일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이를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영철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자금 세탁으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인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첫 사례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서 10년간 지내온 북한인 사업가로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문 씨가 북한 대사관의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사르 무역회사에 들어가 사업개발 책임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주 드나들며 술과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사치품을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이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고급 주류를 비롯한 사치품의 북한 내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BI는 혐의점을 잡고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에 체포를 요청했고 문 씨는 지난 5월 체포됐습니다. 이어 7월에는 미 법무부가 5건의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 문 씨의 신병 인도를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정식 요청했으나 문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FBI와 말레이시아 정보당국이 주장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 사치품을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관된 문 씨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씨의 변호인인 자기싱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문 씨가 세탁한 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보트 엔진을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주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자금 세탁을 위해 위조 문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것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의 재판을 돕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피고 측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상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 3개월의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장 문 씨에 대한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남북 간 무역 규모 차이가 40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에 따른 보건 복지 격차도 커져 기대 수명은 13살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계청이 13일 2019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북한의 무역 총액은 지난해 28억 4,300만 달러로 1조 1,400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과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출은 지난해 2억 4,300만 달러에 그쳐 통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북한의 수출이 바닥을 쳤던 1999년에 5억 1,500만 달러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북한의 무역 총액은 2017년에 55억 5천만 달러였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엔 반토막이 났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304억 달러로 1조 6천만 달러인 한국의 53분의 1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0년 34배에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북한은 1,210달러로 3만 1,200달러인 한국의 26분의 1에 그쳤습니다. 에너지 규모 역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해 8,150메가와트로 남한 11만 9,092메가와트에 비해서 15분의 1, 발전 지열 용량은 249억 킬로와트시로 한국의 5,706억 킬로와트시 대비 23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8년엔 남북 지열 용량이 12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20년 뒤 그 갑절로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경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남북한 국민의 보건, 복지 등 삶의 질 수준도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남자 66.5세, 여자 73.3세로 지난 1993년과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평균 13살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대 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려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량도 남북한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71만 톤으로 남한 생산량 379만 톤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70년에 93만 톤, 1980년에 170만 톤까지 기록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다만 석탄 생산량은 1,808만 톤으로 남한 12만 톤에 대비 15배, 철광석은 328만 톤으로 남한 38만 톤보다 8배 정도 많았습니다. 선박 보유 톤수는 한국이 4,387만 GT로 101만 GT를 기록한 북한보다 43배 많았습니다. 북한의 통계는 유엔 회원국 자료 등 국내외 통계들을 수집해 간접 추정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한국통계청은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 다양성이 충족된 북한 아동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WFP,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 내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량 안보와 영양이랑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전체 주민의 48%에 달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로 각각 29%와 25%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내 23개월에서 6세까지의 아동 중 식이 다양성이 충족되는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46.7%였습니다. 식이 다양성은 식품군별로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는지를 측정해 식사의 질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베트남은 2015년 기준으로 해당 수치가 81.6%였고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53.7%, 몽골은 2016년 기준 49.6%였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산모들이 6개월 미만 아기에게 모유만 먹이는 완전 모유 수유율 비율은 71.4%로 아태 지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82%인 스리랑카였고 그 뒤를 솔로만 제도와 바누아투가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통상 한 나라의 완전 모유 수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 평균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20%였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기밀 정보와 자금 탈취 등을 위해 러시아 등 동유럽 사이버 범죄 조직과 협력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반 사이버 범죄와 국가주도 사이버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보안업체 센티넬1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트릭봇이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을 통해 해킹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릭봇이 이메일 등에 첨부된 파일을 여는 동시에 악성 코드를 퍼뜨려 기기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이 특징이라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악성 코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러시아 등 동유럽 사이버 범죄 조직이 트릭봇을 이용해 얻은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와 트릭봇 운영자들이 공조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 라자루스가 통제하는 서버가 칠레의 은행 간 네트워크 침투에 이용됐는데 침투 직전 트릭봇 운영자들이 이 서버와 교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과 7월에는 영국의 방산업체인 배시스템과 일본 통신회사 NTT사가 각각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해킹에 노출된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라자루스에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사이버 범죄 전문가 비탈리 크레메즈 센티넬 랩스 수석연구원은 VOA에 사이버 범죄 조직이 사실상 북한 해킹 조직의 악성 코드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zarus outsourced or used in some capacity. So it's almost like a Russian organized criminal group is working with the state sponsored.
트릭봇 사업자들이 라자루스의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위장하기 위해 외부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가 트릭봇 운영자들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자금 탈취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ctually, the groups we track, they're financially motivated, correct. They try to pursue stealing money via different means, credit card fraud.
트릭봇은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운영체제를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연결망으로 주로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 등 금전 갈취 목적으로 활용되는 악성 코드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크레메즈 연구원은 라자루스가 가장 정교하고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트릭봇 운영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 발표는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 국가 주도 해킹 조직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처음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레메즈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라자루스 같은 정부 주도 해킹 조직이 자체 해킹 도구를 개발하는 대신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반 사이버 범죄와 국가 주도 사이버 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전쟁 중 중대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치료와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문제를 다룬 논문이 미국의 월간 의학저널인 페데럴 프랙티셔너 12호로에 실렸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바튼 팔머 박사 등 7명의 의사가 공동 작성한 이 논문은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전쟁 중에 중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혹독한 날씨와 험악한 지형, 전쟁의 공포와 고립감, 매우 높은 병사들의 사망률과 민간인 사망률 등이 참전용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국전쟁에 대한 미 국민들의 무관심과 뚜렷한 성제 없이 끝난 전쟁의 결과 등도 참전용사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약 30년이 지난 1980년에야 비로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 진단체계에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당시의 군대 문화 때문에 전쟁 중이나 그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꺼렸을 것이라고 논문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적지 않은 수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장애와 관련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연구와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또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다른 참전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제대 후에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쟁 후 수십 년간 지속된 수면 부족과 자극에 대한 민감성, 과도한 경계심 등은 참전용사들의 이혼과 사회적 고립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명상과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웃음 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16일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때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해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773년 12월 16일 인디언 복장을 한 100여 명의 남자들이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 배 안에 있던 300여 개의 차 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만들어 미 국민들에게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강요했으며 급기야는 마시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이 1773년 12월 16일 이렇게 영국의 무역선을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차를 파괴한 것은 중한 범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붕괴했습니다. 영국의회는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국의회는 여러 가지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식민지와 영국과의 거리를 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미국 시민들은 영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은 결국 1775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